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에 앞서 현지의 대규모 팔레스타인인 피난민들을 이동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어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쟁을 피해 라파로 대피한 약 140만 명의 피난민 중 상당수를 중부의 인도주의적 피난처들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가리 대변인은 피난민의 이동과 라파 지상작전 개시 시점 등은 밝히지 않은 채 대피한 피난민들에게 임시 거처와 식량, 물 등 필수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난민 이주 계획은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 이루어질 것이며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 준비에서 이는 핵심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집트와 인접한 라파는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 물자 주요 반입 경로가 위치한 곳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파괴 목표 달성을 위해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군의 계획에 대해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가자 남부의 유엔 식량 배급소에 대한 공습을 통해 인도주의 물자를 가로채 하마스 대원에게 배급한 혐의를 받는 하마스 작전부대의 지휘관 무하마드 아부 하스나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성명에서 하스나는 경찰관이라면서 이번 공습은 원조물자 분배를 방해하기 위한 비겁한 암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중동국가의 고위 관리들이 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해상 통로 개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 자네즈 레나르치 EU 집행위원회 위기관리 담당위원, 시그리드 카그 유엔 가자지구 인도주의 재건 담당 수석조정관, 그리고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연합 외교장관급 관리들은 이날 콘스탄티노스 콤버스 키프로스 공화국 외무장관 주재로 열린 화상회의 뒤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가자지구에 절실히 필요한 인도주의 지원 확대를 위한 해상 통로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아울러 이집트와 요르단을 통한 육로와 이스라엘로부터 들어가는 경로를 통한 대규모 지원 물자 반입을 대체할 수단은 없다는 점과 이스라엘의 아슈도드항 개방이 물자 반입을 위한 중요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국정연설에서 가자지구의 연한 지중해를 통해 인도적 지원 물자를 전달하는 계획을 밝혔으며 미군은 이곳에 임시부두를 건설하기 위한 장비 등을 실은 선박을 보냈습니다. 한편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가자지구 내 민간인들에 대한 9번째 인도주의 물자 공수작전을 실시했다며 공군의 C-130 허큘리스 수송기 2대와 C-17 글로브 마스터 3 1대를 동원해 식량 35,712기와 식수 28,800병을 가자지구 북부에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어제 아덴만을 향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미군 중부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13일 오전 2시부터 오후 4시 50분 사이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테러리스트들이 예멘 내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서 아덴만 쪽으로 대함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어떠한 선박에도 맞지 않았으며 부상 등 인명피해나 선체 손상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중부사령부는 덧붙였습니다. 중부사령부는 같은 날 예멘 내 후티 반군 통제지역에 있는 드론 4기와 지대공 미사일 한 발을 영내 상선과 미 해군 함정들에 대한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해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12일에도 미 해군 구축함 라분함을 향해 근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는 등 최근 예멘 내 인근 해역에 위치한 선박들과 함정을 겨냥한 공격을 거의 매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이루어지고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이 수역을 지나는 국제 상선과 함정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54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회원국 대사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에서는 아기를 낳은 산모도 별일 없으면 몇 시간 만에 병원에서 집으로 가고요. 수프에 빵, 주스 같은 것을 간단하게 먹습니다. 여름이라면 산모의 찬물 샤워도 크게 이상해할 것이 없는 얘기인데요. 3-7일 동안은 무거운 것 들지 말고 손목 비틀어서 빨래도 하지 말고 긴팔 옷에 양말 꼭 신어야 하고 미역국을 늘 마셔서 피를 맑게 해야 하고 두루두루 몸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 산후조리라는 것은 미국 사람들한테는 없던 개념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룻밤에 $1,000 정도가 드는 이 한국식 그 산후조리원이 미국 사람들한테 산후조리라는 개념을 알리고 있답니다. 또 수도 워싱턴 DC와 가까운 북버지니아 그리고 캘리포니아 남쪽의 한 휴양시설에도 한국식 고급 산후조리원이 성업 중이라는 소식이 폴춘지와 블룸버그 통신 기사로 소개됐습니다. 자, 이 기사는 한국식 산후조리원을 산모의 회복을 돕고 갓난아기 먹이고 돌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산모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주는 곳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호텔급 시설에 신생아를 살피는 전문 도우미가 24시간 상주하고 출산에 따른 호르몬 문제라고 치부하거나 간과해온 이 산후 우울증 겪지 않도록 산모의 정신건강까지 살피는 특별한 곳인데 미국에서 출산을 해본 한국인 여성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개척했고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미국은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이죠. 하지만 직장 차원의 산모를 위한 유급 육아 휴직이나 국가적으로 산후 관리를 지원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사회복지학 공부하고 이렇게 자원봉사활동까지 다니고 역시 우리 향이 거봐 마음 잡고 하니까 다 되잖아.
네.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정착하고 또 성장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열 번째 봄 연습 현장의 소리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3월 14일 목요일이고요. 아침 8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2도, 구름 조금 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15일 금요일 북한, 자강도와 함경 북도 일부, 강원도 내륙 지역으로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낮부터 들어와서 공기는 탁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는 4도에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큰 하루가 되겠습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바람이 불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상 2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 함흥, 청진의 아침 최저도 2도고요. 신의주가 1도, 중강 영하 1도, 해산은 영하 3도, 원산의 아침 최저가 7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개성이 15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의주와 청진은 16도, 중강 14도, 해산 4도, 함흥은 21도까지 오릅니다. 원산의 낮 최고 20도입니다. 동해상 먼바다 쪽은 오전에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이 0.5에서 1.5m, 먼바다는 3.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도 1.5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인가요?
네, 유럽의회가 세계 최초로 마련된 인공지능 AI 규제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라파에 있는 주민들을 가자 중부로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을 방문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 처리수가 안전하다고 밝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오늘은 먼저 유럽이 세계 처음으로 인공지능 이 AI 규제법을 실현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유럽연합 EU가 마련한 AI 법안을 13일 유럽의회가 승인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날 해당 법안을 찬성 523, 반대 46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AI법은 27개 EU 회원국 승인을 포함해 몇 가지 공식 절차를 거친 뒤에 오는 5월이나 6월에 정식 법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 AI 법안이 제안이 되고 이번에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더군요.
네, 지난 2021년 4월에 EU 집행위원회가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말에 이른바 이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된 이 오픈 AI사의 챗GPT가 등장하고부터 본격적으로 이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제 세계 최초입니다. 유럽연합의 그 AI 인공지능법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위험에 기반한 접근법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AI 시스템이 주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사항이 더 까다로워지는데요. 예를 들면 가장 심각한 위협을 주는 이 AI 도구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일절 금지됩니다.
네. 자, 인공지능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이 인공지능 AI가 그 까다로운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그런 부류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예를 들면 의료 장비, 또 물이나 전력망 같은 이 중요 기반 시설에 사용하는 이 AI에는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 너무 위험한 AI 도구는 아예 사용할 수 없는데요. 가령 이 공공장소에서의 이 실시간 안면 인식이나 개인의 특성 행동과 관련된 정보로 점수를 매기는 이 사회적 점수 평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AI 기술이 들어간 이 학교나 직장에서의 감정 인식 체제, 그리고 AI를 이용한 이 경찰의 예방적 치안 활동도 금지됩니다.
네. 그 앞서서 생성형 AI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기술인가요?
네, 대화라든지 이야기, 이미지, 동영상, 음악 같은 이 새로운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AI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 유럽연합의 이 AI법은 그 생성형 AI를 어떻게 다루는 겁니까?
네, 원래 초안은 이 이력서라든지 이 입사 지원서 스캐닝 같이 이 좁은 범위에서 이 제한된 임무를 수행하는 이 AI 프로그램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독특하고 진짜처럼 보이는 이 반응이나 이미지 등을 만들어내는 아까 말씀드린 생성형 AI 기술이 최근 부각되면서 이에 관련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생성형 AI 개발자들은 이 AI 체제를 훈련하는 데 사용한 텍스트나 사진, 영상 그리고 여타 정보에 관한 자세한 요약사항을 인터넷에 올려야 하고요. 또 이후에 저작권법도 따라야 합니다.
네. 자, 최근 AI가 만들어내는 그 가짜 영상이나 사진이 지금 많은 나라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에서는 이 AI가 만들어낸 이 사람이나 장소 또 이벤트에 대한 영상이나 음성 사진에는 반드시 이것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그 ChatGPT 같은 뭐 강력한 성능을 가진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조항을 적용하는 겁니까?
네, 현재 가장 발달한 시스템 시스템으로 평가되는 이 챗 GPT-4, 구글이, 그리고 구글이 개발한 제미나이 같이 이 시스템 면에서 위협을 주는 가장 이 규모가 크고 강력한 AI 모델에는 추가 감독이 시행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위험을 평가하고 이걸 완화해야 하고요. 죽음이나 건강, 재산에 큰 해를 가져오는 이 오기능 같이 심각한 사건은 모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또 사이버 보안 조처를 도입해야 하고 AI 모델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도 공개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인공지능 법을 어기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처벌이 있습니까?
네.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 혹은 최대 3,800만 달러까지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참고로 챗GPT 같은 이 AI 모델에 적용되는 조항은 이 법이 공식화되고 12개월 뒤부터 적용이 되고요. 다른 대부분의 조항은 이 기업들이 2년 안에 실행해야 합니다.
네, 자 AI법이 유럽 의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유럽 안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 사회 연결망 서비스 X에 유럽 의회 표결이 명확한 보호책을 갖춘 이 혁신적인 AI를 위한 선구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또 이 법이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 청사진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유럽연합뿐이 아니죠. 미국도 있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인공지능 규정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 EU의 인공지능법이 이런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AP통신은 이 법이 이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이 규제하는 방법을 두고 고심하는 이 다른 나라들의 국제적인 이정표 역할을 할 걸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이 서방 선진 7개국, G7이나 UN 같은 국제조직, 그리고 중국이나 브라질 등 많은 나라가 이 AI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 EU의 AI 법 제정이 이런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가겠습니다. 이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발표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라파 일대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예정한 공격에 앞서서 가자지구 중부로 보낼 계획이라고 이스라엘군 측이 13일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인 대니얼 하가리 장군은 이 라파 주민을 지정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진행할 것이며 이는 예상되는 라파 공세 준비에 있어 핵심 부분이라고 이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라파 일대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이동시키겠다는 겁니까?
네, 하가리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부를 이동시킬지 아니면 이 적어도 상당수의 주민을 옮길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아직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또 주민들이 국제사회와 함께 만들 인도주의적 보호구역으로 이동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라파 일대에 거의 14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가서 살려면 거기서 거주를 하려면 현지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가리 대변인은 이 보호구역 안에서 임시 거처라든지 식량, 식수, 그리고 여타 필요한 물품들을 팔레스타인 주민들한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주민들의 대피가 시작되는 겁니까?
네, 하가리 대변인은 언제부터 사람들이 대피할지 또 언제 라파 공세가 시작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전상 좋은 시점을 원하고 또 이집트 쪽과 이걸 조율하기를 원한다고 하가리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네, 대피 시점이나 공격 시점을 이집트와 조율하기를 원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이 라파가 이집트에 접한 국경 도시인데요. 이 이스라엘군 공격이 시작되고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국경을 넘어서 대규모로 유입되는 것을 이집트 정부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스라엘은 그 라파 지역 공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지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병력 4개 대대가 잔존해 있기 때문에 이 라파를 겨냥한 이 지상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는 이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라파에서 지상전이 시작되면 막대한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는 이유로 이 라파 공격을 만류해왔습니다.
이번 분쟁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라파 공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자세지 않습니까?
네, 주민 보호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지상전을 시작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해왔습니다.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3일에도 이 민간인 보호와 구호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이날 영국과 키프로스, EU, 아랍에미리트 외무장관들과 화상으로 이 가자 해안의 임시항구 건설 문제와 가자 구호를 위한 새로운 해양 항로 등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이 논의가 끝난 뒤에 기자들한테 이스라엘이 나라를 지키고 하마스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정부가 이 가자지구의 민간인 보호와 구호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을 찾았군요.
네, 라파엘 그로시 총장이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로시 총장이 지난해 8월에 일본 정부가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소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 전달인 7월에 일본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로시 총장의 이번 일본 방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가 바다로 방류된 후로는 첫 번째 방문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 IAEA가 지난해 일본 정부의 방류에 앞서서 오염처리수 방출로 인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이후에 종합보고서에서는 이 오염처리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후쿠시마 사고 그 원전 현장도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방문 둘째 날인 13일에 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이 고바야카와 도모 아키 사장 안내로 이 오염수 처리 과정 또 샘플링 시설 등을 둘러봤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시찰 뒤에 기자들한테 이 방류 과정이 기대에 따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만족감을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중국도 그렇죠. 주변의 여러 나라도 그렇고 어민들 반발하죠. 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나 중국이 이 오염 처리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후쿠시마현을 포함해서 10개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했는데 이걸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가져올 방사능 오염 위험을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로시 총장은 이런 부정적인 반응에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그로시 총장이 이날 어민 대표와 지역 관리 등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처리된 오염수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과학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또 나중에 기자들한테 이 중국 측과 지속적이고도 매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IAEA가 하는 일의 권위와 공정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IAEA가 그럼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해양 방류 과정 모두 관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IAEA가 이 원전의 자체 사무실과 연구실을 두고 있고 오염 처리수 방류 과정을 독립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전을 방문할 것이고 주민들 우려와 필요사항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때문에 일본의 수산업계도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네, 중국 외에 이 홍콩이 일본 10개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서 이 일본 어민들 피해가 큽니다. 특히나 이 세계적 관광지인 홍콩이 이 중국 다음으로 큰 일본 수산물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다른 어민들이 다른 수출 경로를 찾도록 돕는 가운데 또 보상과 기타 지원을 위해서 미국 돈으로 약 6억 8천만 달러의 기금을 배정했습니다.
네, 자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일본에서의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14일에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을 만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원전 보호 문제, 또 원자력 안전과 핵 비확산 등에 관해서 일본과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하원에서 이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이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퇴출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법원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일부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고금리의 세금 환급까지 시작되면서 미국의 2월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의회부터 가겠습니다. 하원에서 틱톡 관련 법안이 통과됐죠?
네, 하원은 13일 그 해외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 그러니까 일명 이 틱톡 금지 법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이 법안을 찬성 352표 대 반대 65표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이 다양한 사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초당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특히 공화당의 그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 금지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이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네, 이 법안은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빨랐네요.
네, 맞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5일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그리고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후 13일에 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요. 발의부터 통과까지 8일 만에 그러니까 이 속전속결로 이 법안이 진행된 겁니다.
네, 틱톡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틱톡 법이 통과됐습니다. 틱톡 어떤 겁니까?
네, 틱톡이라고 하는 건요, 이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촬영한 영상 등을 편집해서 이 플랫폼에 올리게 되면은 사용자 사람들이 이를 보고 여기에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특히 이 틱톡은요, 몇십 초 분량의 아주 짧은 영상, 그러니까 이른바 쇼폼이라고 하는 지금 대세 콘텐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틱톡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약 1억 7천만 명 이상이 이 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이 앱은 10대 청소년 등 젊은 세대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했는데요. 최근에는 성인들의 이용률도 늘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 자료에 따르면요, 2023년 기준 이 앱을 이용한다고 답한 성인은 33%로 2년 전보다 10%포인트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앱 마켓 시장조사 업체인 센서타워 자료에 따르면요, 틱톡 사용자들의 일일 평균 사용 시간은 78분으로 인스타그램의 48분이나 페이스북 38분보다 훨씬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틱톡 금지 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틱톡을 소유한 것은 이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입니다. 이 법안은 이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바이트댄스가 법안 발효 후에 165일 안으로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앱스토어에서 이 틱톡 제공을 금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앱의 배포는 물론이고요, 유지와 그리고 업데이트까지 모두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인데 사실상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합니다.
예, 미국 하원에서 왜 이 법안이 통과됐을까요?
네, 미국 사용자들의 그 개인 정보가 중국 공산당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것이 핵심 이유입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요, 그동안 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공산당과 관계가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요구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결국에는 이 기업으로부터 당에 제공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은 이 중국의 국가보안법으로 이 법은 중국 기업이 당의 첩보 수집에 협조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법안이 통과된 후에 하원에서 의원들이 뭐 여러 이야기를 했군요.
네, 공화당 소속의 캐시 맥머리스 로저스 의원은요, 우리는 그동안 틱톡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는 모기업으로부터 분리되면은 미국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공산당과 함께하면 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그 분명한 선택지를 줬다면서 이제 선택은 틱톡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당의 스티브 스컬리스 의원은요,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라면서 상원에서도 반드시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반대하는 의원 한 60여 명 됐는데 어떤 입장인가요?
네, 민주당 소속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은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 그 심각한 반독점 그리고 사생활과 관련한 의문이 있다면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우려는 표결에 붙여지기 전에 먼저 이것이 대중에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자, 스컬리스 의원의 얘기처럼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네요.
네, 맞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받은 상원은 이제 이 법안 통과 여부를 놓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척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법안 통과 여부와 관련해서 상원 내 관련 위원회와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백악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 역시도 이 상원이 신속히 행동에 나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요, 지난 12일에 틱톡을 미국 기업이 소유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중국 기업이 소유하기를 바라는가, 그리고 또 틱톡에서 나오는 개인정보가 미국에 남아있기를 바라는가 아니면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는가라고 물으면서 틱톡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연관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틱톡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죠. 이번 하원에서의 법안 통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틱톡의 추 쇼즈 체격 운영자 CEO는요, 13일 앱 사용자들에게 전하는 영상을 올려서 그동안 틱톡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그 외부 조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추 CEO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용자들을 위한 변호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용자들과 함께 만든 엄청난 플랫폼을 지키기 위해서 법률적 권리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CEO는 이어서 미국 내 틱톡 사용이 금지된다면 미국 내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연방정부에서 사용하는 기기에서는 틱톡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몬태나주는 지난해 주내에 그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했지만 연방법원이 이 시행을 막기도 했습니다.
네, 자, 틱톡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AP통신이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은 성인 응답자 31%는 틱톡 금지에 동의한다라고 답했고요. 35% 응답자는 이런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틱톡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틱톡을 매일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73%가 이 틱톡 금지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네, 조지아주 법원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총 4차례에 걸쳐서 형사 기소됐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조지아주에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고 압박했다라는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을 상대로 제기된 기소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때 몇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던 겁니까?
네,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초에 시작됐습니다. 지난 2020 대선 당시에 조지아주에서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하자 이에 불복해서 조지아주 선거관리 책임자인 브래드 레펜스퍼거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표를 더 찾아내라고 이렇게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조지아주 폴턴 카운티 검찰의 그 페니 월리스 검사장이 2021년 초 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조지아주 폴턴 카운티 대배심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조지아주의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의혹과 관련해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패 범죄 관련 법률인 리코법 위반, 그리고 취임 선서 위반, 또 위조와 허위 문서 제출 공모 등 총 13개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 그 측근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다 합치면은 모두 41개 혐의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 혐의가 이번에 기각이 된 거죠? 몇 개나 됩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3개와 그리고 측근들에게 적용된 혐의 3개 등 총 6개의 혐의가 이번에 기각됐습니다. 일부 혐의가 이렇게 기각됐지만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10개 혐의가 유효합니다.
네. 재판부의 설명 들어보죠.
네. 폴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메가피 판사는요. 6개 혐의 모두 이 범죄의 필수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하지만 검찰이 이에 관한 그 충분한 세부사항을 뒷받침하는 데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 기각된 그 혐의들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각된 혐의 6개 중 2개를 좀 보면요. 지난 2021년 1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레펜스버거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패배를 뒤집을 표를 찾아낼 것을 요구한 것이, 이것이 과연 어떻게 그 레펜스버거 총무장관으로 하여금 조지아주 헌법에 따른 책무를 위반하도록 만든 것인지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자 재판부의 이번 일부 혐의 기각 결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얘기합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기소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선거 개입이라면서 전부 다 기각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검찰 반응 어떻습니까?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윌리스 검사장 대변인은 이번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히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총 4건의 형사 기소 가운데 하나이고요. 나머지 기소권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성추문 입막음 돈지급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오는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이 재판을 연기해달라면서 재판부에 그 연기를 요청했는데요. 아직 재판부의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끝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 재무부가 12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2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2,9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인 2023년 2월 재정 적자가 2,620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은 1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재정 적자가 늘었다는 건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달 수입은 2,710억 달러로 3%가 늘어난 반면에 지출은 모두 8%나 증가해서 총 5,6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2월 재정적자 전망치는 2,990억 달러였는데요. 전문가가 예상한 그 전망치보다는 조금 낮지만 2024년 그 회계연도가 시작한 이후 재정적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지난 2001년에 일어난 9.11 테러에서 미국 정부가 얻은 교훈 가운데 하나는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국가 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이에 근거한 대응의 감독과 조율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국가정보국장 직위를 만들어 국가정보국장실을 이끌도록 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가정보국장실 ODNI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Beijing will continue to use its military forces to intimidate its neighbors. We expect the PLA will field more advanced platforms, deploy new technologies.
2024년 3월 11일, 에베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DNI가 상원 청문회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이 발전된 무기체계를 공급하고 신기술을 배치하며 특히 타이완과 서태평양에 초점을 맞춘 합동작전 역량을 더 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the DNI.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es as the head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The head
of intelligence. 국가정보국장실 ODNI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국가안보 우선순위를 진전시키고 미국의 민주적 원리와 가치를 구현하는 공유된 비전 아래 통합과 협업,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정보 공동체 IC를 이끄는 것이 자신들 임무라고 설명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DNI가 IC의 18개 구성 요소의 정보 기능 통합을 감독하고 군과 정부 고위 정책 이반자들에게 IC가 제공하는 지원을 주도하며 대통령의 주요 정보 고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IC를 구성하는 기관으로는 ODNI와 CIA 등 독립기관 두 곳과 국방부 관할기관 아홉 곳, 그리고 여타 부처 산하기관 일곱 곳입니다.
The top U.S. intelligence officials delivered their annual global threat assessment on Monday, telling a Senate panel that the country faces an increasingly fragile world order.
현 ODNI 내 주요 부서로는 임무통합 MI 담당 부국장 산하 부서들과 정책 능력 PNC 담당 부국장 산하 부서들 그리고 다섯 개의 임무센터가 있습니다. MI와 PNC 부서는 정보통합에 있어 더욱더 총체적인 관점과 전략적 접근법을 제공하는 ODNI의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됩니다. 임무센터로는 국가대테러센터, 국가방첩보안센터, 국가반확산생물보안센터, 사이버위협정보통합센터, 그리고 해외악성영향센터가 있습니다. 아이씨에서는 크게 국가정보 프로그램 NIP와 군정보 프로그램 MIP 예산으로 나뉩니다. 2023 회계연도 연방의회는 IC 예산으로 약 100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가정보국장실 ODNI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대본은 한국 작가가 쓰고 연출은 북한이 고향인 탈북민이 맡은 장작 연극이 3월 말에 한국 무대에 오릅니다. 작품 제목은 열 번째 봄, 탈북 여성이 한국에 정착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연극 열 번째 봄 리허설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효문 기자입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사회복지학 공부하고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까지 다니고 역시 우리 향미 거봐 마음 잡고 하니까 다 되잖아.
와, 대학 공부 진짜 배울 거 많더라.
연극 열 번째 봄의 주인공인 탈북민 현수정과 친구 최향미가 함께 고향을 그리고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연극에 참여하는 배우들이 한 강의실에 모여 막바지 리허설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열 번째 봄인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탈북민 오진하 연출가의 설명 들어봅니다.
주인공 현수정이라는 여성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좌충우돌도 하고 문화적 충격도 받고 회사의 취직에서 이 낯선 그 문화를 접하면서 하나하나 적응해 나가는 그 과정인데 내가 한국에 와서 열 번째 봄을 맞네요. 이 말부터 시작하는데 그 열 번째라는 게 보통 10년이 됐으면 이 정도로 성장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적응은 무언가에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는 것이야. 그게 메시지예요. 그런데 꽃이라는 건 흔들리면서 이렇게 피거든. 뭐 그런 게 이 작품의 메시지라고 봐요.
그리고 이 연극의 주요 대상은 한국에 막 정착한 탈북민이라고 하는데요.
출연하는 배우들이 11명인데 주인공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이에요. 거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따뜻하게 인간적으로 다가와서 도와주는 사람, 사회적인 모습을 담았어요. 반면 탈북민 한 명이 주인공 외에 더 있는데 주인공과 완전히 캐릭터가 다르게 일탈 행위를 하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모든 게 다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대조적인 인물을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연극은 하나원에 들어와서 아직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접하지 못한 그야말로 탈북민 교육생들에게 보여줄 연극입니다.
새로운 사회에서 첫 발을 내딛는 탈북민들에게 선보일 교육적인 연극이기 때문에 오진아 연출가는 특히 두 장면에 힘을 실었다고 말합니다.
탈북민 최향미가 현수정이 대학 졸업식 날에 축하해준다는 이런 바람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현수정과 현수정의 학교 동기들이 눈에는 그 최향미가 너무도 경박하고 허영심에 둘뜨고 돈밖에 모르고 그런 모습이 딱 안겨온 거야. 그러니까 수정이로서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그걸 표현할 수 없고 거기서 갈등을 겪습니다. 내가 저렇게 돈잘 벌고 화려하게 사는 게 맞지 않을까? 누구나 탈북민들이 겪는 그 심정이거든요. 그걸 극복해 갑니다. 두 번째로 의미 있는 장면은 마지막 부분에 나이 제일 많이 든 기업 사장님이 주인공 탈북민 현수정이에게 격려의 말을 하는데, 무슨 메시지로 지금 의도하고 있냐면 모든 탈북민들, 대한민국 사회에 이제 정착의 첫걸음을 내딛는 탈북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거기에 합니다.
그러면서 오진아 연출가는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내용에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 말투, 언어습관을 빨리 고치라, 여기에 맞게 닮아라, 고칠 수 없는 걸 고치라고 강요하는 것은 문화적 독재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동기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5장까지 있는데 빨리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말을 2장부터는 서서히 없앱니다. 20대 여성들인 경우는 탈북민들 와서 3년, 4년 지나면 말은 다 변해요.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빨리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해드리려고.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현수정이가 끝까지 북한말을 구사하면 이건 현실과 맞지 않아요.
극에서 주인공 탈북민 현수정 역할을 맡은 배우는 한국 출신의 양은영 씨인데요. 탈북민 통일 관련한 연극에 참여하게 된 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 공연했던 남북 통일 관련 연극에서는 이제 제 상대 배우가 정말 탈북을 하셨던 배우분이셨는데 그 연극 연습 기간이 정말 짧았어요.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연극이었는데 그 한 달 동안만 해도 그 배우와 소통을 하면서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탈북민들의 그 1년, 2년, 3년이 정말 좀 충격적이고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좋은 기회가 생기고 이것 역시 이제 탈북 관련 그리고 통일 관련 뭐 이런 얘기다 보니까는 이번에는 더 배우고 싶다. 이번에도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연출님도 이제 북한에서 사셨다가 오신 분이어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극중 탈북민 현수정은 어떤 인물일까요?
현수정은 원래 엄마와 함께 탈북을 시도했다가 중국에서 피치 못하게 이제 엄마와 강제 이별을 당해가지고 몰래 숨어 살다가 간신히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대한민국 사회에 직접 뛰어들게 됐는데 그러면서 생각보다 너무나도 다른 그런 모습에서 조금 낯설어하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계속 외부적인 압박과 차별과 대우를 받으면서 상처도 받고 하지만 또 동시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분들도 계셔서 계속 희망을 가지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인물입니다.
탈북민뿐만 아니라 사실 누구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요. 현수정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고요. 더불어 자기 길을 개척해갑니다.
스스로 개척하게 된 계기를 주변 분들한테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무래도 처음 와서 뭔가 스스로 할 용기가 있다기보다는 계속 주눅들게 되고 자신도 없고 그럼에도 옆에서 아니다 너 점점 잘하고 있다. 너는 능력 있다. 너가 이제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얻은 지식도 정말 유용하고 너 잘하고 있다라는 조력자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자신의 주체를 찾아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사장님께서 저에게 실장의 자리를 부여해 주시면서 앞으로 더 성장해가는 현수정의 미래를 짐작하게 하는 연극이긴 해요.
그래서 배우 양은영 씨가 주인공 탈북민 역할을 맡은 만큼 관객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뚜렷했는데요.
관객으로 보시는 한화분들이 실제로 겪기에 충분한 일들을 많이 모아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현수정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주변의 어떤 안 좋은 얘기와 어떤 압박과 차별을 들으면서도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고 주변 분들의 좋은 얘기를 계속 귀담아 들으면서 노력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한화분들도 이렇게 이 현수정 인물처럼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 라는 걸 일단 메시지로 전달드리고 싶었고 보시는 분들이 용기를 얻고 나중에 사회에 가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제 인물을 잠깐이나마 떠올려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극중 탈북민이죠. 최양미 역할에는 배우 손서희 씨가 참여했습니다.
향미는 이제 현수정과 같이 하나원에 있었지만 정말 자유를 즐기러 온 사람으로서 조금은 나쁜 길로 갔었던 인물이거든요. 쉽게 돈 벌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무너져 내렸지만 주변에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나는 인물인데요.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약간 최양미 같은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잘 못 지낸 사람으로서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꿈을 찾을 수 있다. 정말 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도 있다. 라는 게 아마 최향미 인물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 손서희 씨 또한 탈북민 역할을 맡으면서 탈북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하고요. 그 부분을 함께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랬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연출님께서 실제 그런 분이시다 보니까 듣고 마냥 행복하지 않을 수 있었겠다. 그 카페에 가서도 주문을 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그 우리에겐 너무나 쉬운 외래어가 외국어가 되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어서 이번 공연을 통해서 정말 그런 인지들을 많이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몰랐던 탈북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
연극 열 번째 봄은 오는 30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총 4번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하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선보여지는 만큼 또 오지나 연출가가 얻어갔으면 하는 점도 얘기했는데요.
어차피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국 사회에 왔어요. 살아야 돼. 이왕 살고 바르게 안정적으로 정착을 합시다. 우리가 이런저런 사연도 겪게 되고 일도 부딪히게 되고 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열성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동물 비버라고 부르는데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Did you hear about David? He's already finished half of the assignment due next week.
What an eager beaver.
Yeah, right? I wish I had his motivation. I can't bring myself to start it, let alone finish half of it.
Yeah, sometimes I envy people like him. By the way, did you see that new art exhibit downtown?
Yeah, I went yesterday. It was amazing.
Of course you did. You are a culture vulture, John. You are always ahead of the game.
오늘 대화에서는 두 가지 동물이 나왔습니다.
What an eager beaver.
정말 열성적으로 일한 사람이군요.
beaver.
이 비버는 커다란 쥐처럼 생겼는데 아주 부지런한 동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열성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eager beaver.
eager beaver라고 말을 하는데요.
He is an eager beaver.
그는 아주 열성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You are a culture vulture.
당신은 문화 독수리입니다. 자, 이 말은 문화적인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들, 문화, 예술에 빠져있는 문화광들을
culture vulture
이렇게 표현합니다.
You are a culture vulture.
당신은 문화광이에요.
Eager beaver.
열성적으로 일하는 사람
culture vulture.
문화광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about David? He's already finished half of the assignment due next week.
What an eager beaver.
Yeah, right? I wish I had his motivation. I can't bring myself to start it, let alone finish half of it.
Yeah, sometimes I envy people like him. By the way, did you see that new art exhibit downtown?
Yeah, I went yesterday. It was amazing.
Of course you did. You are a culture vulture. Always ahead of the game.
대화 해석해보죠.
He's already finished half of the assignment due next week.
그는 다음 주가 마감인 일을 벌써 반이나 끝냈습니다.
What an eager beaver.
정말 열성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네요.
I wish I had his motivation.
내가 그의 의지를 가졌다면 좋았을 텐데요.
I wish I had.
뭐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
I can't bring myself to start it, let alone finish half of it. I can't bring myself to start it.
나는 시작하지 못하겠어요.
I can't bring myself to
뭐뭐 하지 못하겠다.
To
뒤에 못할 것 같은 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일을 선뜻 할 수가 없다. 엄두가 나지 않는다.
I can't bring myself to do that.
나는 그것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아요.
Let alone finish half of it. Let alone
뭐뭐는 고사하고 뭐뭐 하기는커녕
I can't bring myself to start it.
절반을 다 끝내기는 고사하고 나는 이것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아요.
I envy people like him.
나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By the way, did you see that new art exhibit downtown?
그건 그렇고 시내에 새 예술 전시회 봤어요?
Yeah, I went yesterday.
네, 어제 갔어요.
You are a culture vulture.
당신은 문화광이네요. 동물 관련 두 가지 표현.
Eager beaver.
열성적으로 일하는 사람.
Culture vulture.
문화광.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about David? He's already finished half of the assignment due next week.
What an eager beaver.
Yeah, right? I wish I had his motivation. I can't bring myself to start it, let alone finish half of it.
Yeah, sometimes I envy people like him. By the way, did you see that new art exhibit downtown?
Yeah, I went yesterday. It was amazing.
Of course you did. You are a culture vulture. You are always ahead of the gam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eager beaver
열성적으로 일하는 사람
culture vulture
문화광 동물 관련 두 가지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